이사야서 54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다같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네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54장에 들어와서 화평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어떤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을 주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셨는데 이런 그 약속이 영원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런 반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 후로부터 영원토록 평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후로부터 영원토록 화평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긴 이야기 다 줄이면 북왕국, 남북으로 나뉘더니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다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의 일들을. 자, 이렇게 되는데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영원토록 화평할 거냐? 이거 진짜 이대로 영원토록 이루어질 거냐라는 반문을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했을 거란 말이죠. 저부터도 그런 반문을 하니까 그거를 알았다는 듯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듣고 이와 같이 지금 이사야서 예언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약속은 안 바뀌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의 말은 안 바뀔 거야. 나의 언약은 절대로 안 바뀌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살다 보니까 지금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괜히 어려운 일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잠시 버린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야, 내 말은 영원히 안 바뀌어. 온 산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벽해도 내 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 화평의 언약으로 확증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어쨌든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는데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거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75살에 75세에 불러서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당연히 기대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이루어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nope, 아니다, 아니다 그랬었어요.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야, 그 새들도 가지고 오고 짐승도 갖고 와, 다 갖고 와.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갖고 온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쪼개라. 그래서 반으로 딱 쪼개서 땅바닥에다 다 풀어놨어요. 풀어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죠.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약속 지킬 거야 라는 상징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아브람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개명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짐승을 쪼개고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거 안 쪼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귀찮게 손에 피 묻혀가면서까지 언약을 맺어야 되겠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제 협정을 맺어요. 약속을 해요. 우리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다. 뭐 어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증표를 어떻게 삼는가 하면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요. 쪼개고 나서 그 쌍방의 대표가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둘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쪼개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깨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쪼개질게.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질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약속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사람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사람이 어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쪼개져야 돼요? 사람이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를 놓고 보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약속 어겼어요? 한 번도 안 어겼어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단 한 번도 죄 안 진 것처럼 아주 시침이 뚝 대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반응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죄 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쪼개져야 돼요? 여러분 쪼개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쪼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쪼개졌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는데 약속을 맺을 때에는 거기에 증거가 있잖아요.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언약을 할 때는 무슨 약속을 할 때는 증인 채택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 예를 들면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사랑한다 약속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증표를 줘요 안 줘요? 좀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아주 조그마한 돌멩이인데 반짝반짝한 돌멩이를 이렇게 금반지에다 싸가지고 주시는 분도 있고 그 돈이 좀 없고 형편이 어려우면 구리반지라도 하고 그것도 없으면 꽃반지라도 하잖아요. 꽃반지라도 갖다 주면서 증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실 때에 증표를 삼으셨어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했을 때 사인 하나 주셨죠. 그 사인이 뭐예요? 무지개를 짜잔 이렇게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이제 짐승을 쪼개는 약속도 있었지만 그 짐승을 쪼개놓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다 상해서 부패돼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몸에 새기는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증거, 몸에 새기는 증표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할례.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 있죠. 두 개의 돌판, 돌비, 증거판을 만드셨잖아요. 십계명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무지개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절대로 안 잊을 거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를 거론하신 것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노아의 홍수를 통한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그 이후에 백성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오늘날처럼 엉뚱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노아에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너희와 맺는 이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증표를 지금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내용은 지금 화평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의 이름을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명의 언약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언약 이런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는데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단어를 접붙일 수 있어요. 접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협정. 평화협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평화협정 맺지 않아요. 갈등이 있는 국가들끼리, 지금처럼 전쟁이 있는 국가들끼리 평화협정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전쟁이 있는 통해 화평을 맺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갈등의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럴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놈하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죠. 거룩한 분노.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에. 민수기에 가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25장, 26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만 하고 있다가 광야에 나와 갖고 돌아다니고 있는 지역인데도 눈이 회까닥했는지 이방 민족들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전염병을 보내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비느하스의 눈에 어떤 한 남자가,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가 모압 여인과 함께 텐트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뿔딱지가 났다 안 났다? 갑자기 안에서 그냥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살인했으니까 비느하스야 너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려가지고 비느하스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지금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공분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시므리와 그 모압 여인을 죽였어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걸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던 것을 걷어가신 거예요.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걷어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비느하스의 공분을 통해서,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화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갖다 붙이고 세상의 일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은 당연하지 않고 마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분,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화평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을 맴매 정도로 맞추시고 멈추시고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절대로 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찬 목자를 통하여서 화평의 언약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거짓 목자 때문에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 거짓 목자 때문에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 그때 찬 목자, 다윗의 왕이고 그들 중에 왕인 찬 목자를 세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찬 목자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어린 양떼들을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또 그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면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화평의 언약이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오늘 2026년 4월 12일 날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하면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건축하는데 그런 단어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청옥, 성벽, 성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냐, 오늘날 2026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느냐, 우리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직도 허물어져 있잖아요. 아직도 허물어져 있잖아요. 물론 학계를 통해서 잠시 재건을 하기는 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에 멸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냥 허물어져 있는 성벽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이것이 효력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우다, 가르침을 받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자, 이사야의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하세요. 이사야의 시대에 돌아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을 상상하고 지금 예언하는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참 목자를 통해서.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보지 아니하고 일단 초림을 보는 거죠. 처음 오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어디 가서 랍비라고 칭함 받지 말아라. 랍비가 선생님이잖아요. 예?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어디 가서 나는 선생님네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선생은 딱 하나밖에 없다. 진짜 선생은 딱 하나밖에 없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샬롬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 끝나면 끝났느냐?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효력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가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통치자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온의 주인으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흘러나온다. 시온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절정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4장의 절정인데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 앞에 뭐 연장 만들고 하는 사람 다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다 쓸모없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를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너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condemned 될 거라고, 정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종들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놈하고 맴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가서 친구하고 싸웠어요. 똑같이 반반 잘못했어요. 반반 잘못했는데 그 친구의 엄마가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왜 우리 아들 때렸어?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그럴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잘못했다니까요. 내 아들도 잘못했지만 옆집 아줌마가 내 아들 때리는 거 가만히 보시겠어요? 아니죠. 막잖아요. 나중에 때릴 땐 때리더라도 일단은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지만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우리 영어 단어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라고 했잖아요. 이 공의를 보통은 영어 성경에서도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ESV 성경이 vind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법정 용어거든요. 변론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변론해 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한 팔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왜 끌어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화평의 언약을 확실하게 맺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곁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세우셔서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로. 사랑해요.